누가복음 71번 메시지 사람 구주의 부활 두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 구주의 부활의 객관적인 방면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사람 구주와 그분의 만유를 포함하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입증과 승인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사람 구주의 모든 성취 안에서의 성공이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 구주의 모든 성취 안에서의 성공.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사람의 성공의 끝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에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성공했지만 그가 죽을 때 그의 성공은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심. 사람 구주의 성공은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신약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신 주님에 대하여 신약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에 관하여 신약은 그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그분의 역사에 대한 그분의 입증과 승인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취 안에서의 성공의 증거로서 주 예수님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느낀 것은 그분의 장사보다 더 사람의 성공을 무가치하게 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무덤 안에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제3일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서 주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먹고 싶다. 뭔가 먹을 것이 있느냐. 나는 또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주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제자들 안으로 그 영을 내시신 것이고 둘째로는 그들과 함께 잡수신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일어났던 일을 잊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사람 구주와 더불어 잔치를 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의 성공에 대한 강한 증거였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심. 요한복음 10장으로부터 우리는 사실상 주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님을 봅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그분은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부활은 나의 성공에 대한 증거이다. 나는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버렸다. 내가 나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려 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에 따라 나의 생명을 버렸고 사흘 후에 내 생명을 다시 취하였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리라고 내게 명하셨으므로 나는 이것을 행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내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하셨으며 나는 다시 살아났다. 지금 나는 나의 성공의 증거로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다. 그분의 위대한 성공에 대한 표시. 참으로 주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은 살아나셔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사람 구주의 모든 성취 안에서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헛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침바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무덤에 머물러 계신 것은 실패의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위대한 성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증과 승인을 위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성공에 대한 표시로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사탄과 음부와 무덤을 포함한 사망을 정복한 사람 구주의 승리. 사람 구주의 부활은 또한 사망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을 정복한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사탄, 사망, 음부, 무덤은 한 무리를 형성합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입증되시고 그분의 성취 안에서 성공을 증명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근심과 괴로움이 되는 사망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 등 그 모든 것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사람 구주께서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은 무덤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멸하시는 그분의 죽음과 사망을 삼키는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그것을 아무 효력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주셨다는 계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파괴되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망을 패배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은 전혀 그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그 능력, 심지어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능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으므로 사망을 패할 수 있으셨습니다. 물론 사탄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패하시므로 주 예수께서는 또한 음부와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사망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을 정복하여 승리를 거두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입증과 주님의 성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을 정복한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 골치 아픈 무리를 전혀 효력 없게 하셨습니다. 사람 구주에 영화롭게 됨. 더 나아가 사람 구주의 부활은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하고 정의하기가 어려우므로 한알의 밀의 예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알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밀알이 땅에 뿌려질 때 그것은 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자랍니다. 만일 밀알이 땅에 숨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지도 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들어간 씨는 결국 그 성장을 통해 영화롭게 됩니다. 원칙은 다른 종류의 씨들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밀알과 마찬가지로 카네이션 씨는 흙 속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라고 땅 밖으로 나와 꽃을 피웁니다. 카네이션 꽃을 피우는 것은 그것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그러므로 카네이션 씨는 카네이션 꽃을 피울 때 완전히 영화롭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그분 자신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으신 한알의 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또한 자라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꽃을 피우셨고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습니다. 이 밀알들이 그분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밀이 들판에서 자라는 것은 밭에 뿌려진 모든 밀들의 영화롭게 됨입니다. 익은 밀이삭들은 황금 밀이삭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주 가운데 황금 밀이삭들로 충만한 들판이 있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아, 이 들판을 보아라. 이것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됨이니라 꼭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 영화롭게 됨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부서진 사람 구주의 껍질. 하늘의 밀이신 주 예수님은 인간의 껍질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 안에서 많은 믿는 이들이 산출될 수 있도록 그분의 인성의 껍질 안으로부터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의 껍질이 부서졌습니다. 사람 구주의 신성한 생명이 해방됨. 주님의 인성의 껍질이 십자가 위에서 부서졌을 때 그분 안에 신성한 생명이 부활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하늘의 밀이신 주님 안으로부터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해방된 것이 그분의 영원롭게 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그분은 이 영원롭게 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은 성육신 되셨을 때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지니셨으므로 더 이상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셨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의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주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으로 더불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 사람으로 다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인성의 이 부활이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사람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의 인성의 껍질 안으로부터 해방되심으로 영화롭게 되셨을 뿐 아니라 사람 예수께서 또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되었을 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광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예수께서 지금 영광 안에 계시다는 말을 들을 때 더러는 이 말을 그분이 하늘에 계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26절은 그분이 그분의 승천 전부터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음을 지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영광 안으로 이끈 그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사람 구주의 부활은 그분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인간의 껍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주께서 그분의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될 때 영화롭게 되셨다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위대하심으로 영광이 있다고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천한 신분의 사람이 되셨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의 비천한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되었으며 이것이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그분이 명예와 위원과 영광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탄생. 사람 구주의 영화롭게 됨은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사람 예수께 있어서 부활이 하나의 출생이었음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 나신 바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성육신 후 부활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려고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께 나신 바 되셨습니다. 영원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 나신 바 되셨음을 듣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에 예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분의 맏아들로 낳으셨습니다. 맏이라는 말은 다른 아들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많은 아들들을 말하며 로마서 8장 29절은 많은 형제들을 말합니다. 부활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구성하는 그분의 형제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는 인성을 입으셨고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맏아들로 나셨습니다. 성육신 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인간적인 본성은 없고 신성한 본성만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은 신성한 본성은 물론 인간적인 본성을 지니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맏아들의 형제들입니다.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 신성한 본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지금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성하시지만 또한 인간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도 우리도 인간적인 본성과 신성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음을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의 해방이었으며 이 해방을 통해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 구주의 부활의 객관적인 방면과 관계된 모든 항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입증과 승인이었으며 사랑 구주의 성공의 증거였으며 사망과 사탄과 음부와 무덤을 이긴 그분의 승리였으며 그분의 영화롭게 됨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사망은 패하여졌고 사탄은 패배당했으며 인성이 신성 안으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빛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찬송과 노래들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